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한꺼번에 주님께 돌아오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또 주님께 돌아옵니다. 합계 8,000명이 되죠.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면 나중에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이에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사방에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페이로, 흩뿌리다. 그때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지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원수들의 핍박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유대 지역에 잠시 멈췄을 때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지역까지 나아가서 룻다와 요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했죠. 우리가 쭉 그동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일어난 이 예루살렘 대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무명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이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베니게, 또 지금 사이프러스 섬인 구브로, 지도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가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죠.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복음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섬이 있죠.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구브로까지, 즉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더 위에 안디옥까지 올라가죠. 수리아 지역에, 시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한참 지도에 안 나오는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19절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지금 마침내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오늘 보면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아프리카의 구레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그 이디오피아 출신의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헬라 사람들, 즉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이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은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권능을 동반한 복음 증거 사역이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21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영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치유와 기적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 주님의 손 그럼 그 능력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이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 복음 전도사에게 열렬히 반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했는데 24절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 출신의 성도들과 구레네 사람들, 에티오피아 출신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전도해서 세운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바로 그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고 그들을 목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목회에 힘입어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영적, 양적으로도 성장하지요.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자기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 벅찬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25절 보면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많은 회중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최초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주전 300년경에 그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네 명의 대장군 중에 하나였던 셀레우쿠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는 자기 아버지의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 이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안에 멋진 건물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도행전 당시에 인구가 무려 50만에 이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페르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심지어는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어서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도 붙여졌던 도시였어요. 특이한 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인구 50만 명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대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일종의 국제도시였던 안디옥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과 아르메테스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인 다프네 숲이 있었대요. 다프네, 월계수. 다프네 숲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성행위를 바탕으로 하는 이교의 우상숭배가 행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안디옥의 방탕과 성적인 문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디옥은 화려하지만 또한 부도덕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 폼페이로 알려져 있는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흡수되었고 사도행전 당시에는 수리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안디옥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로마 제국 내에서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 번째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보면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길 전진기지로 삼기를 원하신 거죠. 안디옥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말하자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 겁니다. 자, 바로 이 안디옥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까지 성도들 부를 때에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크리스티아노스 할 때 이아노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엇무엇에 속한 사람, 무엇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아주 분명하죠.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당시에 흔히 쓰던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혹은 새로운 사상이 생겨나면 그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것을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다 그래요. 이렇게 부른 거죠. 예를 들어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면 헤로디아노스, 헤롯의 사람들. 그리고 오직 황제만을 따르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카이사리아노스, 가이사라, 황제를 따르고 카이사리아노스, 황제의 사람, 가이사의 사람. 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처음에 이 말은 별로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아그립바 왕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조롱하는 말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33세의 젊은 나이에 황제의 반역자로 유대민중의 선동자로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명칭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명칭은 결코 영광스러운 명칭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도 말하자면 조롱하는 투로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그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뭐라고 불렀냐 하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 그렇게 불렀다는 게 처음에는. 그래서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안디옥의 인구 50만 가운데 무려 7분의 1, 약 7만 이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이단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인들을 처음에는 조롱하는 투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의 성도들은 이 명예롭지 못한 명칭을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보배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명칭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나바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스메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붙어있다, 꽉 붙어있다, 하나 되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쟁이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었어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분들이 안디옥까지 왔다 그랬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져서 베니게를 거쳐 멀리 북쪽의 안디옥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낯선 곳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강제로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었다면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새로운 삶과 환경에 적응부터 해야겠죠. 제가 처음에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에 제일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은 백인 학생과 함께 한 방에 살면서 낯선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었고, 은행 계좌를 새롭게 오픈하고 운전면허를 따는 등 미국에서 적응하며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일 먼저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안디옥까지 올라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새로운 삶의 터전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최우선의 순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머나먼 낯선 도시로 왔어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숨어서 지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또는 이곳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혹시 또 핍박을 당할지도 몰라 하면서 움츠려드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근데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움츠려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곧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환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저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너무나 뚜렷했지요. 그러기 이방인들은, 야, 저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저들은 정말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안디옥 교인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불렀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찬송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정말 바꿀 수 없다고 그 고백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멘. 그는 세상에 어떤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즐거움도 사랑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르켜 크리스티아누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정말 예수만 따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불렀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롱과 무시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제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 대한 호의적이고 존경하는 의미를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인들이 예수 믿고 따르고 그의 말씀을 쫓아 자신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부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스도인, 이 명칭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보배롭고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에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의 교인들을 향해 불렀던 명칭이었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향한 명예롭고 보배로운 명칭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내 옆에 친구가 나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네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와 별로 다를 것이 없네.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질문하지는 않나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간디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간디의 이 말은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일찍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 가운데 왕의 이름과 같은 병사가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 알렉산더는 행실이 아주 불량하고 늘 술에 만취해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말썽꾼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까지 들려왔어요. 어느 날 대왕이 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병사 알렉산더는 술에 만취되어서 막사 바닥에 뻗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나의 이름과 같은 알렉산더인가? 네. 두 가지를 그대에게 명한다. 첫째, 네 이름을 바꾸어라. 둘째,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네 행실을 바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이 명칭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렉산더 대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무려 무던히도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는 인구의 1%에 지나지 않는 힘없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사회와 민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한국의 초대교회는 신뢰받는 공동체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목사가 주인이 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규정과 인간의 유전이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만모니즘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잔치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크리스티아누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면 오늘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득세하고 있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만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세상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핍박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핍박이 없는 것이 비정상이지. 핍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제가 아는 한 크리스천 지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는 군청에서 부동산과 건축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불러서 그에게 봉투를 주면서 허가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을 허가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봉투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후로 사무실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사무실에 있는 모든 다른 직원들에게 봉투가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상사는 회식을 한다면서 모인 자리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분위기 깨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는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불의한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크리스티아누스,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던 진정한 예수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전을 행하시고 불의한 일로 그를 핍박했던 모든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요, 당했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핍박받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티아누스, 오직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분만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됩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쟁이들을 찾으려면, 보려면 주한장로교회 가서 주한장로교회 교인들을 보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